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큰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토요일날 아침에 우리 또 순장님들 오늘도 많이 또 와주시고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꿈을 이루고 난 다음부터 진짜 위기가 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힘든 애굽의 노예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은 이제 dream come true,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사법고시 패스한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이젠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한 곱이 넘긴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위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이루어졌다고 오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직면하게 될 새로운 영적 위기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뜻밖의 복병을 만나서 침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이 토속신앙에 물들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9절, 11절 보십시오.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는 가나안 토속 종교 중에 이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최고의 헌신으로 신을 감복시키려고 할 때는 자신의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행위를 했습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는 원어상으로 이 별자리와 구름을 관측해서 그것을 토대로 개인이나 부족의 이 길흉 화복을 점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러면 이 점성술사들이 아직도 미국에서는 별자리로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죠. 요술하는 자와 무당, 박수, 신접자. 요술하는 자는 마술을 부려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를 말하고 특히 보이지 않는 악령과의 신접을 해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악령과의 접촉을 통해서 인간의 미래를 봐주는 것입니다. 진언자와 초혼자는 이 주문을 외워서 남에게 최면을 걸거나 마법을 거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도 보면 이 최면술이나 심령술, 마법술이 성행하는데 이러한 일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초혼자란 죽은 자들의 영을 불러내서 그들의 영과 교제하면서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비 모어가 주연한 영화 고스트. 그 아시죠? 연인들이 맨날 따라한 그 막 음악 나오면서 도자기 여자 앞에 세우고 막 그 굽는 그 보면서 그거 보면서 그냥 정신없는 사람들이 와 멋있다. 근데 그게 거기서 이제 초혼자를 매력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죽은 영을 불러내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주는 사울왕도 이런 초혼자랑 교제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러한 가증한 악령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의 기륭화복을 점치려는 그런 행위를 벌여야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은 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뭐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1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만큼 오래전부터 이 무속 신앙에 물들어온 민족이 없거든요.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물 떠다 놓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는 그게 굉장히 몸에 박힌 민족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한국에 오면은 무속화됐어요. 무속이란 신과 인간이 교통하는 습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무속에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무당입니다. 신과 신계와 인간계의 중간 위치에서 신과 교통해서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접촉을 통해서 무당이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쳐서 인간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신에게 재물을 바침으로써 화를 면하고 복을 끌어오게 하는데 이 재물의 양과 질이 높아질수록 신이 더 감동한다고 가르칩니다. 가난하고 무지했던 옛날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기본 교육 수준이 높아졌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속 신앙 열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현재 등록된 우리나라 무속인 숫자가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10년 전보다 또 엄청나게 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대졸 학력의 인텔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강남이나 홍대 앞에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 IT 기업체들이 많이 상주해 있는 곳 주위에 이 타로 사주 카페들이 얼마나 문전성시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사주 팔자 궁합 다 따지고 길이를 잡아서 이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설교들을 듣고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현실의 문제만 딱 걸리면은 그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율법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무속신앙에 빠지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 뜨거운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현실의 문제만 걸리면은 또 무속인들을 접촉하고 무속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첫째는 무속신앙의 화려함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과 예배 방식은 심플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데 가나안 무속신앙은 신상도 화려하고 사제들의 의식 퍼포먼스도 멋있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찍어준지 않는데 무속인들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찍어줘요. 이 주식 사라, 뭐 이 대학 가라,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 같단 말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콱콱 찔러주는 것. 둘째는 아마 외로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모든 주변 백성들이 적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도 들어와 보니까 다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삼고 살자니 피곤하고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인데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이렇게 계속 순수하게 하나님 신앙만 고집하다가는 왕따 당하고 외로워지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작은 것부터 양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예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나안 신도 같이 섞어서 믿은 혼합주의가 문제죠. 한국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도 사주팔자 궁합도 같이 이제 참고로 보겠다는 거죠. 새벽기도 나왔다 집에 가면서 선앙당에 돌 던졌던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다 다리를 걸쳐놓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섞어서 믿다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무속신앙을 붙잡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많고 이렇게 막 사는 게 힘들수록 다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무당들은 이런 인간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적당히 툭 건드리는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에서도 좋은 질문자 교육을 하는데 정말 무당들이 좋은 질문자. 사람들의 두려움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딱 들어오면 요즘 힘든 일 있지? 일단 반말로 합니다. 힘든 일 있어. 내가 척 들어올 때 알아봤어. 아니 그럼 힘든 일 있으니까 찾아갔지 뭐 힘든 일 없는데 갔겠어요. 당신 이대로 가면 남편이 죽어. 사업이 망해. 자식이 나자빠져. 지금 집안에 문제가 있지? 이거는 귀신이 붙어서 그래. 앞으로 애군이 낄 팔자야. 이 정도 말만 해도 안 넘어갈 강심장은 없습니다. 신비하게 나의 속을 그 사람이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속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집안에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귀신 탓으로 몰아가면은 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두려움에 이렇게 훅 된 사람은 이제 부적을 사야 돼요. 그 부적을, 아, 저는 요즘에 그런 다양한 종류의 부적들, 실크 부적 보셨어. 한 개 200만원짜리. 조그만 건데, 와, 그거를 미국 유학 갔다 온 IT 기업인이 지갑에다 넣어 갖고 다녀요. 어머니가 사줬다는 거야. 빨간 부적, 노란 부적, 찢어진 부적 다 갖고 다니는 부적 있고 몸에 두르고 다니는 거 있고 사무실에 두는 거 있고 그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신방 갖고 제가 떼겠다 그러면 큰일 나. 이 사람 교회 나오면서도 그래도 부적을 떼면 저주받을 거라는 거야. 그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까 내가 떼준다. 그리고 내가 떼주고 거기다 성경 말씀 딱 붙여주는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자매님은 절대 저주받지 않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자매님과 함께 하는데 이 부적은 내가 앞으로 계속 찢어줄 것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막 무속인한테 물어봐요. 언제쯤 소원 성취될까요? 대부분 5년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무속인들의 치밀한 통계학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5년쯤 지나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가적으로 해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안 돼가지고 찾아가면 이미 가게가 없어. 그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진짜 간혹 신내림한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과거도 맞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의 노예가 되었던 시절의 과거를 신내림으로 맞췄다고 해서 그가 나의 미래까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진짜 신내림한 무당은 예수 믿은 사람 들어가면 절대 구판 못합니다.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초등학생이 있어도 무당이 굿 못합니다. 그게 진짜 신내림한 무당이라면 그래요. 자기들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나가라 그래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감히 귀신 따위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무속인에게 찾아가거나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신문에서 찾아보고 사주팔자, 송금, 궁합, 길이를 택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하면 안 돼요. 14절 보세요.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이 야 남들 다 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남들이 아무리 다 해도 나는 못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압력에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왕따 당할 준비를 하세요. 외로워서 막 눌려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 그런 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해도 여러분은 못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여러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무속신앙을 섞어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으로도 이미 무속신앙이 굉장히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무속신앙이 뭐냐 하면은 무속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적당히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요술램프의 하인으로 전락시킨 신앙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을 더 잘 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어떻게든 교회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을 어떻게든 더 많이 받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다 원하는 게 속이 시커매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힘을 빌리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악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예언 기도해 준다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 준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요? 이 세 자매 중에 누구랑 결혼해야 하나요? 우리의 어느 기업에 들어가야 하나요? 이런 걸 또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100% 거짓이에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각해서 원리를 선포해 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재능과 열정과 지혜와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손에 주셨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의 원칙대로 입각해서 결정하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막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하듯이 막 조종하는 그런 로봇으로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 엄청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운동 경기전에 들어가는 큰 작전계획을 갖고 계시는 감독님과도 같아요. 감독이 운동 경기전에 원칙을 다 가르쳐주죠. 선수들한테 훈련을 시키죠. 상대의 전략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고 각 선수의 재능과 열정에 맞게 교육을 다 시키지만 일단 휘슬 딱 불면 그때부터는 선수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 박지성이 공 받은 다음에 받을 때마다 감독을 보는 거예요. 어디로 차야 돼요? 왼쪽으로 차야 돼요? 오른쪽으로 차야 돼요? 그러는 선수는 없어요. 들어가면 이미 감독의 전략을 딱 숙지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백일 통독하면서 말씀을 보는 건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충만하게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훈련이 된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 닥치는 문제에서 왜냐하면 적용점은 다 다르잖아요. 목사로서 제가 겪는 현실과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겪는 현실과 직장인들이 겪는 현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원칙은 다 똑같지만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서 결정을 못해가지고 무속적인 신앙의 예언기도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 주식 사라 그랬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실의 답답함을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죠.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니라.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정확하게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시는 때가 있죠. 안디옥의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가서 안수하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깊은 기도를 가르치는 분도 일생에 자기 딱 두 번 들었대요. 그런 거 정확하게 여기서 뭘 세워라 이런 건 수십 년 동안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셔야 돼요. 이런 무속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첫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런데 무속신앙은 하나님을 무섭고 변덕많은 신으로 변질시킵니다. 우리의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재물을 받고 막 저주할 수도 있고 화를 풀 수도 있는 그런 변덕스러운 신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항상 우리의 재물과 헌신으로 달래야 되는 그런 신으로 변질시키는데 그것은 마귀의 꼬드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무속신앙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무속신앙은 반드시 신접한 이 무당 같은 중보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비밀 계시를 강조합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비밀 계시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탁탁 시원하게 풀어주는 어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진통제예요. 마귀가 항상 인스턴트 해결책을 줍니다. 들으면 속 시원한 당장의 아픔은 없어지는 그러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영혼을 보게 하시는데 마귀는 영혼을 끌어당겨가지고 현실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무속신앙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결코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몇백 년 동안 그곳에서 잘 살아왔던 아무 죄 없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줄 수가 있었느냐. 그러나 가나안 백성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음란하고 폭력적인 삶을 무속신앙을 가지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그들과 똑같이 영적으로 타락할 경우 이런 무속신앙에 빠지고 우상숭배하게 되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약속의 땅을 진정으로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고 싶다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기 싫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무속신앙을 단호히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은 본문의 컨텍스트를 보면은 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순수한 믿음이에요.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14절 다 그런 무속신앙을 쫓아갈지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길을 간다 해도 아 사주팔자는 다 보는 거야. 내 친구도 교회 다니는데 다 봐. 이런 말을 듣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걸 끊어야 돼요. 시대적인 트렌드가 어떨 때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외로워질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야 여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은 세상과 손잡고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참 축복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속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가면은 망합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빨리 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귀가 이런 가나안적 무속신앙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한국 교회 안으로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세상적으로 성공해보자는 이런 무속신앙을 많이 침투시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했습니다. 무속적인 신앙이 화려해 보이고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인 답을 갈구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에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고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의 흔들리는 믿음의 현실임을 봅니다. 주님, 아무리 두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축복을 위해서 하늘의 힘을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